유명한 스타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분. 거리에 나가자 대중들이 사인해달라며 달려들어 옷을 찢는데요. 당황한 그는 모르는 차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운전 중인 여성이 그가 영화배우임을 알아채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는 흥미롭지만 배우들이 감동을 주지 못해요. 대사도 못하는 바보들이 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부터는 영화동네가 32분 동안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텐데요. 오늘 함께할 영화는 진 켈리와 스탠리 도넌이 1952년 공동 연출한 작품 사랑은 비를 타고, Singing in the Rain입니다. 이 영화는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전환하던 1930년대의 미국 영화의 중심지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돈 로그드와 캐시의 사랑을 중심으로 할리우드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을 흥겹게 엮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된 뮤지컬 영화 중 대중에게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감독이자 배우인 진 켈리, 도널드 오코너, 데비 레이놀즈 주연의 사랑은 비를 타고, Singing in the Rain 시작합니다. 아마추어 쇼 코미디언인 돈 로그드와 코스모는 공연을 하며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다 뜻대로 되지 않자 새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할리우드로 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돈 로그드는 마뉴멘털 영화사의 스턴트맨 역을 따내고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여배우 리나 레이먼트와 함께 다수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스타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려한 영광도 잠시, 할리우드 영화계가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바뀌면서 목소리 연기가 너무나 형편없는 리나 레이먼트 때문에 영화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돈 로그드와 그의 영화는 인기를 잃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로그드는 파티장으로 향하던 길 우연히 차에서 만난 캐시라는 여자에게 사랑을 느끼게 되고, 연극 배우를 꿈꾸는 아름답고 재능 있는 캐시에게 결정적으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영화를 새롭게 각색한 뮤지컬 노래하는 기사를 살리고자 리나의 목소리 대신에 캐시의 목소리를 입히기로 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던 리나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캐시에게 영원히 자신을 위해 노래하는 얼굴 없는 가수로 머물 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리나가 무대 인사 중 립싱크로 노래하는데 무대 위에 커튼이 걷히고 관객은 진짜 노래 속 주인공이 캐시임을 알게 되죠. 돈은 캐시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수록곡 중에서 스턴트 몬테이지, 고난이도의 연기를 보여주는 스턴트 장면에서 나온 곡이었습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가 처음 개봉했을 때 반응이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즐거운 장면과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들의 매력은 점점 돋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사랑은 비를 타고는 최초의 장편 뮤지컬 영화이자 유성 영화 시대를 세상에 선포한 재즈싱어의 성공 이후 할리우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즈싱어의 등장은 영화 제작 방식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사건이었는데요. 영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죠.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돈 라구두가 사랑의 기쁨에 들떠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빛 속에서 우산을 휘두르면서 행복의 겨운춤을 추는데요. 그때 부른 노래가 Singing in the Rain입니다. 영국의 영화감독 피터 울레는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 속 춤 장면이라고 평가했죠. 진 켈리가 부릅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 Singing in the Rain. 영화 주제곡 함께 들어보시죠.
I'm singing in the rain,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 and I'm happy again. I'm laughing at clouds so dark up above. The sun's in my heart, and I'm ready for love. Let the stormy clouds chase everyone from the place. Come on with the rain, I've a smile on my face. I'll walk down the lane with a happy refrain, just singing, singing in the rain. Dancing in the rain. I'm happy again. I'm singing and dancing in the rain.
진 켈리의 성장 과정도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주인공인 돈 로그드만큼 어려웠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권유로 네 형제자매와 춤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피츠버그 주립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댄스 강습소 강사와 주유소 점원, 공사장 인부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 켈리는 특유의 안무 능력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인 팔 조이에서 주요 배역을 맡으며 미국 영화 중심지 할리우드에 입성합니다. 이후 그는 영화 나와 내 여인을 위하여 커버걸을 성공시키고 1945년 영화 닻을 올리고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라서면서 할리우드 최고의 뮤지컬 배우로 자리매김하죠. 진 켈리는 캐주얼한 복장으로 자신의 활기찬 안무를 강조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진 켈리에게 국가예술훈장을 수여했는데요. 그가 할리우드에 남긴 영화적 유산이 어떤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돈의 친구인 코스모와 케이시, 그리고 돈이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이에요.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수록곡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사랑은 비를 타고는 1920년대 미국의 할리우드를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무성 영화가 절정의 인기를 얻고 있을 무렵 유성 영화가 등장하면서 대중의 입맛을 맞추려는 영화사와 배우들이 진땀을 뺍니다. 그러면서 유성 영화를 제작하며 당시 할리우드 창작자들에게 닥친 심각한 난관들을 영화 속 에피소드로 코믹하게 표현했습니다. 카메라의 소음이 녹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음 장치가 된 부스에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촬영을 하는 장면이나 배우들이 소품 속에 숨겨놓은 마이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벌어지는 여러 우스꽝스러운 장면들, 그리고 처음으로 배우의 목소리를 들으며 박장대소하는 관객의 모습은 유성 영화 도입기에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들이었죠. 그 주인공인 돈 로그드와 캐시 셀던의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운명이었고 그 둘이 가까워지는 내내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경쾌한 뮤지컬로 꾸며집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코스모가 돈에게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Make 'em laugh. 그들을 웃겨봐요. 도널드 오코너의 노래입니다.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수록곡 중에서 들어보시죠.
Make 'em laugh, make 'em laugh. Don't you know everyone wants to laugh? My dad said be an actor, my son. But be a comical one. They'll be standing in lines for those old honky-tonk monkey shines. Or you could study Shakespeare and be quite elite. And you could charm the critics and have nothing to eat. Just slip on a banana peel, the world's at your feet. Make 'em laugh, make 'em laugh, make 'em laugh. Make 'em laugh. Don't you know everyone wants to laugh? Our grandpa said go out and tell 'em a joke. But give it plenty of hope. Make 'em roar, make 'em scream. Take a fall, but a wall, split a seam. You start off by pretending you're the dancer with grace. You wiggle till they're giggling all over the place. And then you get a great big custard pie in the face. Make 'em laugh, make 'em laugh, make 'em laugh. Make 'em laugh, don't you? All the work my dad. They'll be standing in lines for the
비를 타고의 데뷔 레이놀즈는 이전에 5편의 영화에서는 단역을 주로 맡았던 배우였지만 이 작품을 통해 일약 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데뷔 레이놀즈는 자신의 파트너였던 진 켈리와 도널드 오코너의 현란한 스텝을 따라가기 위해 석 달간 춤 연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영화 마지막 장면에 감춰진 비밀인데요. 할리우드 유명 배우인 리나는 관객 앞에서 노래하는 척하며 입을 움직이고 캐시는 무대 뒤편에 숨어 그녀를 위해 노래하죠. 하지만 이 장면에서 실제로 Singing in the Rain을 노래한 사람은 캐시 역의 데비 레이놀즈가 아닌 베티 노이즈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데비 레이놀즈가 노래하고 진 헤이건이 립싱크하는 것으로 연출됐지만 실제론 베티 노이즈가 노래하고 데비 레이놀즈가 립싱크를 하고 있는 거였죠. 영화 내내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를 들려준 진 헤이건의 목소리는 단지 연기였을 뿐 그녀의 목소리는 결코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사랑은 비를 타고 수록곡 중에서 데비 레이놀즈의 우주 그래주시겠어요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tell her of her charms? Would you? They met as you and I, and they were only friends. But before the story ends, he'll kiss her with a sigh. Would you? And if the girl were I, would you? And would you dare to say, let's do the same as they? I would you? And would you dare to say, let's do the same as they?
비를 타고는 250만 달러로 제작해 당시 북미 흥행은 77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영화연구소는 사랑은 비를 타고를 역사상 최고의 뮤지컬 영화로 선정했는데요. 당시의 아카데미 영화상은 사랑은 비를 타고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해 아카데미 영화상에서 단 한 부문도 수상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1953년 제5회 미국 작가조합상 각본상과 1953년 제10회 골든글로브상 뮤지컬 코미디 부문 남우주연상을 도널드 오코너가 수상하죠. 그리고 나중에 미국 영화협회가 뽑은 아메리칸 베스트 필름, 미국 각본가협회의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부르의 명작입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는 20세기 최고의 뮤지컬 영화로 일컬어지고 싱잉 인 더 레인 역시 가장 대중의 사랑을 받는 뮤지컬 주제곡이지만 정작 제작사였던 MGM이 사랑은 비를 타고를 위해 새로 제작한 곡은 두 곡밖에 없습니다. 영화에서 도니 목소리를 위해 발성 발음 선생님께 연기를 배우는 장면에서 진 켈리와 도널드 오코너가 부르는 모스가 말하기를 Moses Supposes 그리고 코스모가 돈에게 불러주는 Make 'em Laugh인데요. 사랑은 비를 타고의 노래 대부분은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오던 시기에 레니 헤이톤과 허브 브라운이 작곡한 곡들로 다른 영화에서 이미 선보인 노래들입니다. 아서 프리드의 권유를 받은 시나리오 작가 베티 콤덴과 아돌프 그린은 이들 노래에서 영감을 얻어 유성 영화의 탄생과 관련된 영화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갔는데요. 그렇게 싱잉 인 더 레인은 재활용돼서 뮤지컬 최고의 명곡으로 칭송받게 되죠. 사랑은 비를 타고에서 인물들은 유성 영화와 함께 들이닥친 여러 난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그 속에서 사랑은 비를 타고는 할리우드가 소리를 정복해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뮤지컬 장르의 진화 과정, 그리고 뮤지컬 장르에 대한 한없는 애정까지도 표현합니다. 유성 영화가 등장하며 발생한 여러 난관이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탄생 속에 해결된 것처럼 그 어떤 어려움도 결국에는 잘 해결되리라는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은 비를 타고 수록곡 중에서 진 켈리와 도널드 오코너가 부르는 모스가 말하기를 Moses Supposes 들어보시죠.
Moses supposes his toes are roses, but Moses supposes erroneously.
But Moses, he knows his toes aren't roses,
as Moses supposes his toes to be.
Moses supposes his toes are roses, but Moses supposes erroneously.
A mose is a mose.
A rose is a rose.
A toes is a toes.
Hoop-de-doody-doodle. Moses supposes his toes are roses, but Moses supposes erroneously. For Moses, he knows his toes aren't roses, as Moses supposes his toes to be.
Moses supposes his toes are roses, Moses supposes erroneously.
Moses
knows his toes are roses, but Moses supposes his toes to be.
R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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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Moses supposes his toes couldn't be a lily or a taffy daffy dilly. It's gotta be a rose, cause it rhymes with Moses. Moses!
Oh.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를 본 관객들은 춤과 노래가 가득한 사랑스러운 뮤지컬 영화다. 1952년 작품, 정말 엄청나다. 저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랑스러운 영화다. 비를 타고 내리는 사랑, 싱잉 인 더 레인 노래 부르는 장면은 정말 가슴 뛰었다와 같은 소감을 전했습니다.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 영화 평론가인 로저 에버트는 사랑은 비를 타고를 관람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한 경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시카고 리더 평론가는 미국 뮤지컬의 빛나는 걸작 중 하나다라고 말했고요. 타임아웃의 평론가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없다면 말도 안 된다라고 평했습니다.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의 명장면이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 켈리가 캐시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거리에서 Singing in the Rain을 노래하며 춤추는 장면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랫동안 괴롭혔던 고민이 해결됐다는 기쁨과 캐시에 대한 벅차오르는 사랑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진 켈리는 간단한 도구와 주변 상황을 활용하는 안무를 즐겼는데요. 그는 우산과 비 오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안무의 일부분으로 흡수해 영화의 명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또 하나의 명장면은 린다와 돈이 무성 영화를 찍으면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표정과 연기만 보여주는데요. 캐시를 괴롭히는 린다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돈,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린다의 모습도 우스꽝스러운 명장면이죠. 그리고 명대사에는 이 영화가 시작될 때 돈이 관객들에게 한 말이 있는데요. 언제나 저는 품위를 지켰습니다입니다. 돈이 품위와는 상관없는 모습을 살면서 스스로 뽐내려는 배우들을 풍자한 대사입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린 곳은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변하는 할리우드의 혼란을 경쾌하게 풍자한 뮤지컬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였는데요. 노래와 대사, 비, 사랑이 어우러져 더 낭만적인 영화였습니다. 영화 동네의 마지막 곡으로 사랑은 비를 타고 수록곡 중에서 데비 레이놀즈와 MGM 스튜디오 합창단이 부른 You Are My Lucky Star, 당신은 나의 별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Now, look at what you've just done to me. Now, it's too late to pretend. I tried to play smart, but right from the start, I hope this was how it would end. I told myself it was ridiculous, a silly adolescent amour. I argued the cost, I argued, and lost. And now of one thing I'm sure, you are my lucky. They were gleaming, beaming. I was starstruck. You're all my lucky charms. I'm lucky in your arms. You've opened heaven's portal here on earth for this poor mortal. You are my lucky. I wonder.
Hello, 안녕하십니까? 여성들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정보를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 화제가 된 여성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이달의 여성 뉴스 시간입니다. 2022년 7월 이달의 뉴스에는 어떤 여성 관련 주제가 다뤄졌는지 알아봅니다. 이달의 여성 뉴스 키워드는 임산부와 다이앤 핸드릭스 그리고 퀸타 브란슨입니다. 임신한 여성이라고 하면 뱃속에 태아를 품고 있는 여성을 말하죠. 지난 6월 연방 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판례를 폐기하면서 태아의 생명권은 미국 사회의 화두가 됐습니다. 뱃속 태아의 인권에 대해 미국의 주정부들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낙태권 폐기에 따른 태아 생명권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인지 미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태아의 생명권 그리고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결정이 미국의 각 주정부의 손으로 넘어가면서요. 이 주정부의 재량에 따라 낙태권이나 태아의 인권을 뭐 어느 정도까지 제한하거나 보호하는지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미국에서 임신한 여성의 이혼이 불가능한 주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폭스뉴스 보도를 가져왔는데요. 이 매체는 미주리주에서 임산부가 이혼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미주리주 거주 임산부의 이혼 가능 여부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네, 자 미주리주라면은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폐지하자마자 가장 먼저 낙태 금지를 선언한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월 24일에 미국 연방 대법원이 로데 웨이드 결정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후에 이 미주리주가 낙태를 금지한 최초의 주가 됐죠. 에릭 슈미트 미주리주 법무장관은 대법원 결정 직후에 즉각 낙태 금지법을 공포했는데요. 미주리주법은 의학적인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임산부의 이혼에도 태아의 인권을 고려한다는 얘기일까요?
네, 한마디로 말하자면 미주리주에서는 임산부가 이혼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임산부의 이혼이 불가능한 주는 애리조나, 아칸소, 텍사스, 그리고 미주리주 이렇게 네 개 주입니다.
네, 뭐 주법에 따른 결정일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네, 어떤 사람이 이혼 청원서를 제출할 때 특정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데요. 청원자가 아내의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여성이 세 번이나 이혼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임신 사실을 알고 몇 주 후에 다시 제출했고요. 아이를 출산한 후에 더 이상 임신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세 번째자 마지막 이혼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이 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네, 그럼 이혼을 신청할 수는 있는 것 같네요?
엄밀히 말하자면 임산부가 이혼을 신청할 수는 있는데요. 법원이 신자 확인을 위해서 자녀가 태어난 후까지 이혼을 확정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겁니다.
아, 네. 자, 그리고요, 출퇴근 시에 차 안에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이상이 타야 통행이 가능한 전용도로를 HOV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HOV 전용도로에 임산부 혼자 탔을 때 교통법규 위반인지 여부가 또 다른 화두네요.
네, HOV는 High Occupancy Vehicle,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탄 차량을 위한 전용도로라는 뜻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2인 이상 탈 수 있는 전용 도로에 임산부가 혼자 탈 경우에 교통 위반인지의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CNN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자, 이 내용이 화두가 된 계기가 있었죠?
네. 텍사스주에 사는 브랜디 버톤이란 이름의 임산부가 델라스에서 HOV로 혼자 달리다가 그만 경찰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연히 2인 이상 전용 차로에 여성이 혼자서 타고 있는 걸 보고 차를 세운 건데요. 이 여성은 자신의 배를 가리키면서 둘이 탔다고 말했지만 교통 위반 딱지를 뗐습니다.
아, 네. 교통 위반 딱지를 뗀 것을 보니까 여성의 주장이 경찰에게 먹히지 않았나 보네요.
네, 이 여성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거창하게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려는 건 아니지만 태아가 아기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걸 이해하는지를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는 보수 성향이 강한 주로 지금까지 낙태를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이 헌법에서 태아를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여성이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결정을 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된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이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그러니까 로펌을 고용했는데요. 이 때문에 20일에 열리기로 했던 청문회가 연기됐다고 19일 델라스 모닝뉴스가 보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성의 행보가 향후 태아의 인격에 대한 법정 투쟁을 야기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델러스 모닝뉴스는 이 여성의 법정 투쟁에서 알아야 할 몇 가지 사항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네, 뭘 알아야 한다는 건가요?
네, 주법에서 태아를 사람으로 정의했다면 HOV 규칙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과 또 많은 사람이 이 여성의 입장에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여성의 이야기가 현재 미국 주류 언론이 다룰 만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언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네, CNN 외에도 워싱턴 포스트, 피플, 베니티 페어 등이 이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이 여성이 재판에서 이길 확률이 낮다고 봤습니다. 텍사스 교통부가 이 코드 변경을 고려하고 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댈러스에 거주하고 있는 한 항소 변호사는 그녀의 주장이 창의적이긴 하지만 현재 이 텍사스 교통법에 따르면 그녀의 주장이 항소법원에서 성공할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녀의 창의성을 인정해줄 판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미국 법학에서 매우 독특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댈러스 카운티 보안관과 텍사스 교통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네, 언론 외에 미국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CNN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사였던 루니 쿵주 씨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태아를 사람으로 본다면 여러 인권에 대한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면서 과연 세금 공제 대상인지 시민권 자격은 있는지 양육비 지원 대상자인지 등이라는 겁니다.
네.
네, 이번 임산부 HOV 사례에 대해서 워싱턴의 트루스 포럼의 조평세 박사는 BOA에 태아를 생명으로 인정하지만 동시에 모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HOV 승객으로 보기에는 법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조 박사는 사실상 교통경찰이나 비디오 카메라가 여성의 임신 여부를 알아채기가 어렵기 때문에 임산부의 HOV 예외 대상으로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이런 지적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태아를 사람으로 인정했을 때 벌어지는 구체적인 문제를 생각해보는 건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이달의 여성 뉴스 첫 번째 키워드로요. 임산부의 이혼 문제와 다인 전용 도로와 임산부 조직 알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죠. 에미상 후보에 오른 퀸타 브런슨인데요. 누군지 알아볼까요?
네, 퀸타 브런슨 씨는 희극 작가 겸 배우인데요. 32살 미국인 여성인 이 브런슨 씨는 에보트 초등학교라는 TV 연속극을 쓰고 또 출연도 했습니다. 이 여성이 에미상 코미디 시리즈 부분 여우주연상, 최우수 코미디 시리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같은 해 코미디 부문에서 시기 후보에 오른 첫 흑인 여성이자 코미디 연기 부문에서 최연소 흑인 여성 후보라는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에보트 초등학교를 만들고 쓰고 출연한 인물이 방송계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는 에미상에서 흑인 여성으로도 기록을 세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ABC 방송국의 코미디 연속극인 에보트 초등학교는 미국 모큐멘터리 시트콤 TV 시리즈입니다. 이 모큐멘터리라고 하면 기록물처럼 보이긴 하지만 내용이 허구인 다큐멘터리 코미디를 말하는 건데요. 퀸타 브런슨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가상의 흑인 학교인 이 에버트 초등학교에 2학년 교사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작년 12월부터 방송됐는데요.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시즌 1을 마치고 올 3월에 두 번째 시즌 작업에 들어갔고요. 올 9월에 두 번째 시즌이 방영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요. 이 에미상 최초로 작가 겸 배우 후보로 오른 지 며칠 안 돼서 퀸타 브런스와 ABC 방송국이 표절로 고소를 당했네요.
네, 크리스틴 데이비스라는 작가 겸 배우가 에버튼은 자신의 작품인 이번 학기를 모방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는데요. 이 데이비스 씨는 2018년에 대본을 썼고 에버튼 초등학교가 방영되기 1년 전인 2020년에 저작권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쇼가 눈에 띄고 실질적으로 유사하며 도심 학교의 모습과 느낌, 모큐멘터리 스타일, 그리고 독특한 줄거리 시놉시스, 세트 디자인과 독특한 캐릭터 모두 복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ABC 방송과 퀸타 브론슨 씨 양쪽 다 19일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에버튼 초등학교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권이 9월에 열리는 에미상 시상식에 영향이 있을지 그 여부도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알아보죠.
네, 마지막 키워드도 화제를 모은 미국인 여성인데요. 다이앤 핸드릭스 씨에 대한 내용입니다. 핸드릭스 씨는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최고의 여성 부자로 꼽혔습니다.
네, 다이앤 핸드릭스 씨 자수성가한 부자라고 하셨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그야말로 맨손으로 재산을 불린 그런 부자라는 얘기잖아요. 자, 일단 이 여성의 자산이 얼마인지부터 좀 알아보고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올해 기준 경제전문 매체 포브스가 밝힌 이 핸드릭스 씨의 자산은 114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 내 자수성가 최고 여성이면서 억만장자 순위로는 183입니다. 올해 나이가 75살인데요. 위스콘신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최고 학력이고요. 남편과 사별하고 7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혼자 일군 사업에 이런 큰 성공을 거둔 건가요?
네, 1982년에 남편과 함께 건설한 건축 자재 회사인 ABC 서플라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핸드릭스 씨는 현재 이 회사의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핸드릭스 씨는 부모님이 농장을 운영하는 모습을 매일 보면서 직업 윤리를 세웠다고 지난 2017년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는데요. 21살에 미혼모가 된 후에 사무실에서 직장 생활로 생계를 꾸리다가 도시로 이사한 후에 매일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을 만났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1970년대에 지붕 고치는 일을 하던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후에 꿈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서 이 회사를 공동 설립한 거죠. 이 회사가 승승장구하면서 1990년대 중반에는 미 전역에 100개의 지사를 세웠는데요. 포브스는 이 회사가 설립 4년 후에 처음으로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겼다고 전했습니다. 2007년에 남편이 죽고 혼자서 회사를 운영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840개 이상의 지점을 보유할 만큼 성장을 일궜습니다. 미국에서 23번째로 큰 민간 기업으로 꼽히는 회사입니다.
네, 자 핸드릭스 회장 외에도 미국에서 자수성가한 여성들이 있죠?
네, 다이앤 핸드릭스 회장이 올해 1위를 찍었는데요. 포브스 목록을 보면 10위 안에 든 여성들의 나이가 60대에서 90대에 이릅니다. 올해 68살인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 씨는 10위로 자산이 26억 달러입니다.
자, 포브스가 밝힌 자수성가한 여성 1위에 오른 다이앤 핸드릭스 회장과 그 밖의 여성들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에서는 이달의 여성 뉴스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골라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 주에는 7월 마지막 순서로 특별한 행사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목소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보기 순서입니다. 한국의 새한반도 야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남북한의 청년들이 함께하는 야구 경기를 돕고 있다는데요. 오늘 야구 경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해원 기자입니다.
강사다 화이팅! 아, 됐다.
탈북민 사회인 야구단인 NKP 타이거즈 선수들이 목소리 높여 자기 팀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팀업 캠퍼스고요. 지난 25일 NKP 타이거즈는 한국전쟁의 의미를 나누기 위해 유튜버즈 야구단과 친선 경기를 벌였습니다. 우선 NKP 타이거즈 팀을 운영하는 새 한반도 야구회는 2021년 7월 4단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고요. 북한에서는 낯선 스포츠인 야구를 통해 탈북 청소년과 사회인들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습니다. 새 한반도 야구회에 관해 소개하는 김현 이사장의 이야기부터 들어봅니다.
명칭이 새 한반도 야구회라고 되어 있고요. 새 한반도 이제 언젠가 남북 교류가 더 본격화가 되겠지만 그게 언젠지는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 기다리지 말고 그 남북 교류를 담당하는 인재를 지금부터 육성하고자 시작을 하였습니다.
NKP 타이거즈는 모두 탈북민으로 구성됐고요. 현재 25세부터 34세까지 15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10년, 짧게는 2, 3년 정도 정착한 분들인데요. 북한에서 한 번도 야구를 접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지만 이제는 누구보다도 열성을 다해 배우고 있고 경기를 뛴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북한이 한때 야구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야구단을 설립하면 북한 출신 이런 한 멤버들이 야구를 하는 유일한 팀이 되기 때문에 유일이자 곧 최강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시작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한반도 역사에서 작게나마 뭔가 역사를 담당하게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새 한반도 야구회의 김현 이사장은 제일 한인 3세입니다. 자신 또한 일본 사회에 정착하면서 느꼈던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을 스포츠 교류를 통해 이겨냈기 때문에 탈북민에게도 도움이 되고자 야구단 창립을 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열린 날이 6.25 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승패에 상관없이 더 뜻깊은 경기가 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는데요.
참 6.25가 우리 민족 역사에서 아픈 날이기는 하되 그 아픔을 간직하면서 또 미래에 대한 더 큰 기대를 저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걸 또 기원하면서 그리고 지금 한국에 넘어온 북한 출신 이 청년들이 여기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기회를 야구 선배들이죠. 이렇게 마련을 해주시고 참 역사에 기록하는 그런 뜻깊은 날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한반도 야구회는 훈련과 시합, 또 대회 행사와 같은 다양한 활동을 한국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남북 시민들 간의 교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에 동참하고 후원하는 여러 기업도 있는데요. 이번 행사를 기획한 필드홀딩스의 엄기석 대표는 이러한 후원 행사를 통해 탈북민에게 도움이 되는 동시에 또 남북의 야구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엄기석 대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단어들을 이제 이탈 준비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같은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이런 편견이 없는 그렇게 준비를 좀 했고요. 오늘 대회도 하고 있지만 1, 2위에 벌써 12점 차이가 납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스포츠는 공정하니까 세상도 그렇게 좀 차별 없이 편견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마 이제 통일 대한민국이 되면 북한에도 축구 말고도 이제 야구가 생기겠죠. 오늘 여기서 키워진 인재들이 또 북한의 야구를 여는 그런 미래가 될 것이고 그런 행동들이 또 통일의 초석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북한에서 야구는 생소한 스포츠입니다. 1990년대 야구팀 육성 계획을 세우기도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탈북민의 경우 야구는 한국에 와서 접한 분들이 많습니다. 새한반도 야구회의 단장 탈북민 김광석 씨도 우연한 기회에 야구를 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아는 분이 같이 일하시는 분이 그 야구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 여쭤봐가지고요. 북한에서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거라 저희 원래 축구를 했습니다. 네, 축구를 하다가 한번 가서 보사해서 와봤는데 규칙도 복잡하고 해서 일단 한번 도전하는 심정을 한번 네 지금 들어와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힘든데 그래도 지금 도전하는 심정으로 하니까 너무 좀 기분이 좋고 네 활동을 주말마다 하니까 네 또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날 경기는 유튜버즈 야구단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김광석 단장은 경기 후 아쉬운 마음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생각대로 점수가 나오지 않아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아직 창단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좋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거즈 선수들은 경기를 마쳤지만 다시 한번 이 필드에 모였는데요. 이날 양준혁 야구재단의 양준혁 대표가 직접 탈북민 선수들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개인 지도를 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백스윙할 때 다리가 이제 나가면서 마치 날개 펴듯이 펴져요. 그러면서
한국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 양준혁 대표는 이날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탈북민 야구단 선수들을 지도했습니다. 한 명 한 명 자세를 꼼꼼히 살펴봤고요. 또 자신이 직접 시범을 보이며 실전에 도움이 될 만한 노하우를 전수하기도 했죠. 개인 지도를 받은 신지순 선수는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연습하겠다고 말합니다.
스윙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동작? 네, 그런 게 아주 이전에 몸에 배있던 동작이니까 그게 아주 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앞으로 그런 건 좀 고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뒷발을 틀어주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아직 잘 안 돼가지고 많이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수준에서는 많이 도달하지 못하는데 저는 좀 대화준 거 좀 참작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기회가 주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저희한테 또 코치를 해주시니까 예. 잘 하나하나 동작을 잘 명심해가지고 예. 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NKP 타이거즈의 김광석 단장은 개인 지도를 받은 소감에 대해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는 감이 달랐다고 전했습니다. 양준혁 대표는 특히 자신에게 스윙할 때 왼쪽 다리를 미리 펴는 것을 주로 코치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 점을 신경 써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양준혁 대표는 자세와 야구 기술 등을 지도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협동과 배려, 또 예절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야구가 이게 참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뭐 팀워크도 있어야 되고 특히 이제 배려하는 마음도 알고 상대방의 마음도 읽어야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특히 우리 그 탈북민 우리 가족들은 좀 적응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야구를 통해서 또 이제 뭐 인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깨우쳐가지고 이 사회에 좀 잘 적응해가지고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그 한 구성원이 제대로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양준혁 대표는 훗날 남북이 왕래할 수 있다면 북한 평양에 야구장을 지어서 프로 야구를 해보는 게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꿈이 언젠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했고요. 또 남북이 화합해 통일로 가는 길의 첫걸음은 스포츠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는데 이 얘기에 많은 탈북민이 공감했습니다. 이날 경기를 응원하기 위해 탈북민 사회인 야구단의 가족들과 친구들 또 지인들이 찾아온 모습이었는데요. 그 이야기 들어봅니다.
처음에는 안 왔고 하다가 중간에 제가 왔었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예, 같이 이렇게 한다는 게 뜻깊은 것 같아가지고 매번 따라 나오게 되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더 많이 열려가지고 탈북민들도 같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잘 하지는 못했지만 이게 하나의 디딤돌이고 천천히 가면 되니까 하다 보면 잘 할 때가 있겠죠. 네, 즐겁게 봤어요.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하게 하고 저희들 탈북민에 대한 우리 탈북민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널리 널리 알리면 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새 한반도 야구회는 앞으로 꾸준한 훈련과 시합으로 유망주를 발굴해 탈북민 프로야구 선수 1호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타이거즈가 머지않은 날 야구라는 언어로 이 통일의 메시지를 전하길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김광석 단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일단은 저희 야구팀이 다 가족 같은 분들이라 네, 저희가 게임을 할 때 잘은 못하지만 일단은 잘 따라주는 게 거기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저희 야구로 해서 뭐 세계적으로 나가는 타이거즈라는 이름이 좀 네, 나갈 수 있게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예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 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